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극단주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또다시 아프간을 공격기지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를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에 복귀할 역량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알카에다는 항상 세력을 재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며 그 장소가 소말리아가 됐든 기타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이 됐든 조직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10년 전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본거지로 활용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탈레반 측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 지도부로부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알카에다나 다른 극단주의 조직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탈레반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걸프 지역 내 아랍 국가들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탈레반의 복귀가 알카에다의 영향력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일단의 여성들이 수도 카불 시내에 모여 탈레반이 최근 발표한 과도정부 내각 인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강경파와 남성들로만 이뤄진 탈레반 내각 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입수한 현장 영상에는 시위대가 아프간 여성 만세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정부도 여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최근 탈레반이 살해한 임산부 여성 경찰관의 사진을 들고 여성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은 채찍과 몽둥이 등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CNN은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외국 취재진 일부도 두들겨 맞고 연행됐다고 복수의 목격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에 소총과 기관총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빌룰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된 시위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에 3,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방한 장비, 백신과 약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 같은 지원 발표가 전날 열린 아프간 접경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졌다며 아프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비상용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접경국 외교장관 회의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참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중국의 백신 지원을 관련해 우선 30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과 그 동맹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아프간 주민들에게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관여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겁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특히 백신 접종 자격이 아직 없는 아동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사이 약 75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미국 전역의 병원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열대성 허리케인 아이다가 최근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가운데 루이지애나주에서 사망자 11명이 추가돼 총 26명이 숨졌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당국은 어제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11명 가운데 9명은 64세에서 79세의 고령자들이라며 정전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다의 피해로 루이지네르 주가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9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외 메시지 없이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정규군 조직을 배제한 민간 조직 중심의 비정규군만으로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경제난 타개와 체제 이완 차단이 우선 과제가 된 처지가 반영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9일 0시 민간과 안전무력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 광장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은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재래식 무기뿐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농저기군은 1959년 1월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 군사 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 북한 인구의 4분의 1인 570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유사시엔 군과 함께 지역방어 임무와 같은 정규군 보충,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합니다. 북한이 노농저기군을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3년 정권 수립일 이후 8년 만입니다. 또 사회안전성은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약 1시간 동안 비교적 짧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2시간 16분, 올해 1월 8차 당 대회 계기 열병식이 1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 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전날인 8일 경축 행사에 참가한 각 분야의 공로자들을 집무실인 본부청사로 불러 공화국의 존엄은 애국 열의에 불타는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고귀한 결정체라며 이들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까지 총 11차례 열병식이 개최됐다면서 기존엔 열병식이 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를 일컫는 정주년을 중심으로 개최됐지만 최근 보다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정규군에 해당하는 민간 군사 조직이 중심이 된 이번 열병식이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북한의 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원 투입할 곳이 많은데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는 건 부담이고 또 그만큼 지금 자원의 여력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노동적이되나 비정규군 중심으로 약식으로 준비기간도 뭐 며칠밖에 안 돼.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존재감 부각 정도,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이 정도 선에서 행사성으로 볼 소지가 있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경제난,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노력 동원에 지친 민심을 달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특히 열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 한 해 결산에 곧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관심이 내부 결속과 주민 동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민간인들의 열병식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군사적 규율을 좀 부여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 하나와 바로 심리적인 어떤 격려, 고무, 이런 시키는 그두 가지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 비상 방역에 맞는 어떻든 민간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량, 뭐 이런 것들도 또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렇다 할 대외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대외 관계 측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연초부터 추진한 자력갱생 노선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외 관계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외정책 변화의 시점이라든가 내용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심 중이다. 다만 도발을 강도 높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줄수 있다. 도발을 해버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한 것이고.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8일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바흐 위원장은
until
IOC
the end
집행위원회를
of
마치고 연
the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우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accru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IOC for the NOC
먼저
that was
북한
due to be
올림픽위원회가
allocated
2020
to the
도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었다가 국제 제재 때문에 보류됐던 IOC 재정적 지원금이 몰수된다는 겁니다. 바우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중 IOC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올림픽위원회 소속 개인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게 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바우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가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기간을 재고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로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림픽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또 미북 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과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선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대화 국면으로 트는 최대 이벤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이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면서 북한이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이런 구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북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IOC의 해당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에게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교착국면 돌파구로 삼았던 경험을 재현하려던 한국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 남북대화 중재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중국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 베이징올림픽을 중국과의 국경봉쇄 완화나 대외 접촉의 신호탄으로 삼을 수 있는 북한에게도 악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하는 어떤 모종의 정책 이벤트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의 참가 배제가 확정된다 그러면 중국의 역할,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플랜, 그다음에 또 북한의 보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단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하지만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남북 또는 미북 관계에 별 영향을 주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과의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이징을 무대로 한 북한과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더라도 정치적인 주요 인사들은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거기에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혹은 또 중국 정부도 같이 생각하는 한반도에 막혀있는 관계를 뚫기 위한 어떤 계기로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 유입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으로선 IOC의 이번 조치가 아니더라도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국가자격 출전 정지 조치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IOC가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인 때문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주최국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올림픽 흥행 차원에서 북한 출전에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중 간에 이제 친선 우호 협력 관계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러니까 흥행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교착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호재죠.
IOC 결정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도 이번 조치의 변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산이 약 3천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동결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 등에 예치된 북한 자금과 제3국 국적자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 발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차단한 북한 자산이 3,169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동결된 자산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나 미국의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대북 제재 위반 자산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외국인의 자산이 집계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거나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관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한 봉쇄 자산도 이번 집계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들에 따라 북한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대부분이 차단된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 총액에는 북한 정권이나 다른 제재 대상 개인과의 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차단된 제3자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검찰은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소유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난 7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 검찰의 압류 조치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의 차단 자산으로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와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미국은행 3곳이 보유한 북한 자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재무부가 차단한 해당 자금 규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모두 2,379만 달러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436만 달러와 3,16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무부는 당초 2019년에 북한 동결 자산을 4,448만 달러로 집계했지만 올해 보고서를 통해 이 금액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습니다. 올해 동결된 북한 자산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와 이듬해인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총 3개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동결 자금은 7,375만 달러였으며 시리아도 북한보다 약 400만 달러 많은 3,53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민주당 톰 소지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신 지원이 미북 간 적대감을 낮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뉴욕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톰 소지 하원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뉴욕의 김민선 한인이민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수지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한을 김민선 관장과 공동 작성했고 서한은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수지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에도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지 의원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북한에 추가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지원은 백신 제공의 한 방안으로 곧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백신 중 일부를 기부하고 한국 내 백신 제조나 조달 상황이 개선되면 추후 한국이 미국에 백신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억 회 이상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은 국내 수요를 맞출 충분할 백신이 있고 따라서 한반도에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수지원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가 보장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지적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수지원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이 미북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은 우리나라와 북한 간 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이점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IAEA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의 동맹과 수만 명의 주한미군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효과적인 백신 외교에 대한 관여 기회는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지원은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백신 공급 노력이 제조 문제를 포함한 지연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고 북한에 배정된 중국산 백신인 신호백 300만 회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로부터 배정받은 백신 약 300만 회분을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에 재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 정부가 백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유니세프는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CTBT 발효를 위해 미국과 북한, 중국 등이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는 8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5주년을 기념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EU는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더욱 관여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효함으로써 핵실험을 끝내겠다는 구두 의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 핵실험장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쇄로 이끄는 가시적인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와 그 전문성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CTBTO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독일 정부 대표는 2000년 이후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실험들을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정당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유럽 국가 등을 대표한 안도라공화국 대표는 북한이 강행한 6차례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Mr. President, the group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six nuclear tests that the Democratic People.
안도라공화국 대표는 관련 결의는 전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와 관련한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모든 관련국들이 지속적인 대화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대기권과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나카미스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가 대신 읽은 메시지를 통해 CTBT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의 지체 없는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I once again urge those states that have not ratified the CTBT to do so without delay.
조약 발효를 위해 비준이 필요한 8개국은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카미스 대표는 모든 나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 조치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185개국이 서명하고 170개국이 비준하는 등 이 조약이 핵실험 금지에 대한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실험 금지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약의 발효라고 강조했습니다.
However, the only way to put in place an enduring and a verifiable prohibition on nuclear testing.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약속은 국제사회가 이 중요한 대의에 함께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억제에 사용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남북 간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최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it will give a new capability. I think that that South Korea will want to employ it as part of its kill chain concept and use it to targe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on the launch pad. I think it'll be able to be effectively employed if they develop sufficient submarine capability.
SLBM이 한국에 새로운 역량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이 미사일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원점을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개념의 일환으로 배치해 발사되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충분한 잠수함 능력을 개발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7일 군 소식통을 이용해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면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은 한두 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지난달 13일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은 한국이 군사적,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은 아직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여전히 시험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SLBM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미 육지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의 SLBM 개발이 향후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s why I think there's other motivations for South Korea to be deploying this capability. Right? One of which is generally increasing its strike capability against China, right? If you know to deter potential aggression in China down the road.
윌리엄스 부국장은 SLBM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 8개 나라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북극성 1형, 2017년 북극성 2형, 2019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을 공개했으며 올해 1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VOA에 한국의 SLBM 개발을 남북한 사이에 심화되는 군비 경쟁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is is generally just part of a deepening arms r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think in the past we've seen that North Korea feels compelled to match whatever capabilities South Korea has.
과거에 북한은 한국이 어떤 역량을 갖추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SLBM에 대해 많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알려진 북한의 잠수함은 단 한 척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루이스 소장은 한국의 잠수함이 북한보다 더 인상적이라면서 한국의 군사기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추진체 미사일에 있어선 양측의 전력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미사일이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8일 한국의 SLBM 개발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 법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1한일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재판을 통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변호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가 지난 8월 게시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한 것으로 원고 측 후쿠다 켄지 변호사는 해외 지도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매우 드문 소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 등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제1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 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8일 BOA에 제1 한인 피해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좀 계속 흥분해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성사됐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깊어요. 이 10월 달 재판이 시작이에요. 앞으로 많은 일이 아마 전개돼야 될 거예요.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벌인 제1 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당시 북한 당국의 선전 대부분이 거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하고 세금이 없는 나라다. 의료가 치료받는 돈이 필요 없는 나라다. 교육이 공짜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주택은 거저나 다름없는 싼값으로 제공된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평등하다. 일본에서 저런 차별 대우로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제일동포들 앞에 지상낙원의 그림을 그려보였죠.
17살이던 1960년에 홀로 북송선에 올랐던 가와사키 씨는 43년을 북한에서 살다 2003년 탈북해 이듬해 일본에 정착한 뒤 북한 정권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엔 자신의 수기 등을 담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앞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제1 한인 북송 사업이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루어진 강제 이주이자 노예 거래였다며 유엔이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배상 액수보다 이번 재판을 통해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져 김 씨 독재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이번 재판 승리를 통해 북한의 김 씨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의 소송이 확산돼 김정은을 국제 심판대에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겁니다. 가와사키 씨는 다음 달 14일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원고 5명이 모두 변론한 뒤 일본의 회기 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증거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후쿠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됐을 때 이 사안도 포함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와사키 씨는 일본 정부도 제1 한인 북송 사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재판에서 승리한 뒤 북한에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과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제법 촉구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도 제1 한인 북송 사업이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명시하는 만큼 일본 정부도 책임을 갖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북한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을 일본 주요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납북자 사안뿐 아니라 제1한인 북송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등 우방국들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대한 미국의 조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바이러스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과 세계보건기구는 기원과 관련해 중국 내 추가 조사와 자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우방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 조사와 관련해 최근 미국 비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8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의 코로나 감염증 기원 조사를 비난하면서 어디까지나 과학적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협조해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기원을 찾는 작업은 다른 나라를 비난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고려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바이러스 기원으로 중국을 지목하는 것을 두고 바이러스 기원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 정부 주최로 열린 동방경제포럼 개막식에 보낸 시 주석의 축사입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 백신과 바이러스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며 인류 보건 공동체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행히도 미국은 스스로의 부실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듭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스스로의 큰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 기원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16일에도 우방국 48개 나라를 동원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 기원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WHO가 올해 초 중국에서 실시한 코로나 기원 현장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중국에서의 2단계 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2월 중국 우한에서 진행된 코로나 기원 조사는 바이러스 발병 초기 원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now we have designed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and we are asking actually China to be transparent.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제 2단계 조사 계획을 세웠다며 중국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2단계 조사는 중국 내 실험실과 우한의 동물 시장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WHO는 화난 수산물 시장, 동물 질병센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박쥐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면서 실험실 기원설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당시 WHO 조사단의 접근권을 제한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제 전문가들의 2차 조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WHO의 2단계 기원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바이러스가 감염된 동물에서 유래했는지 실험실 사고로 발생했는지 정부 당국의 분석이 엇갈린다며 기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달 28일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들이 90일간 조사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코로나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개의 기관은 연구소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인간에게 옮겼을 것이라는데 중간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 개의 기관은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했다는 데 대해 낮은 확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 기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다만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서 공개 뒤 낸 성명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며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I can assure you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of COVID-19 that has, as you noted,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and wishes that there had been more done earlier on.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려 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코로나가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더 일찍 근원이 밝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지난달 VOA 중국어 방송과 한 인터뷰입니다.
We said it was a possibility. Now I believe there's a preponderance of evidence that it did. It was manufactured in the lab.
맥카울 의원은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제작됐으며 사고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우세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의 2차 조사 요청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코로나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미군 실험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8월 말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7일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8일 미국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를 4,035만 2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5만 1,7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억 2,2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459만 명에 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델타 변이에 대응해 6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의무 조항들, 감염 검사, 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브리 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8일 선진국들의 연말까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미룰 것을 촉구하며 이때까지 모든 나라가 최소한 40%의 인구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브리 예수스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5억 회의 백신이 접종됐는데 이 중 80%가 고소득 국가들과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접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했고 북한은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는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간계에 비 내리는 가운데 아침 14도, 낮에 25도까지 오릅니다. 해주와 개성도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7도, 개성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강원도 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장지는 아침에 9도로 시작해서 낮에 25도까지 오르고요. 해산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5도, 선봉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5도, 원산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부분 흐리고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극단주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또다시 아프간을 공격기지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를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에 복귀할 역량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알카에다는 항상 세력을 재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시도한다며 그 장소가 소말리아가 됐든 기타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이 됐든 조직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10년 전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본거지로 활용해 9.11 테러를 일으켰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탈레반 측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 지도부로부터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알카에다나 다른 극단주의 조직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복수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탈레반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걸프 지역 내 아랍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탈레반의 복귀가 알카에다의 영향력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일단의 여성들이 수도 카불 시내에 모여 탈레반이 최근 발표한 과도정부 내각 인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강경파와 남성들로만 이뤄진 탈레반 내각 인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입수한 현장 영상에는 시위대가 아프간 여성 만세 구호를 외치면서 어떤 정부도 여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최근 탈레반이 살해한 임산부 여성 경찰관 사진을 들고 여성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은 채찍과 몽둥이 등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CNN은 이날 현장을 취재해왔던 외국 취재진 일부를 두들겨 맞고 연행했다고 복수의 목격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공중에 소총과 기관총 수십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비룰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된 시위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에 3,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방한 장비, 백신과 약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 같은 지원 발표가 전날 열린 아프간 접경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뤄졌다며 아프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비상용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접경국 외교장관 회의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참석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중국의 백신 지원과 관련해 우선 30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과 그 동맹들은 어떤 나라보다도 아프간 주민들에게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민간 부분의 관여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특히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사이에 약 75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신규 확진 급증으로 미국 전역의 병원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대성 허리케인 아이다가 최근 미 동북부를 강타한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사망자가 11명 추가돼 총 26명이 숨졌습니다. 루이지애나 보건당국은 어제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11명 가운데 9명은 64세에서 79세의 고령자들이라며 정전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이다의 피해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는 지난달 29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 수십만 명이 며칠간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서는 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남동부 일대의 경우 강풍으로 약 25만 명의 학생이 10일 동안 통학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뉴올리언스주 최대 전기 공급 업체인 엔터지사는 이날까지 도시 전체 전력 수급량의 90%가 복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